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1990년 7월 21일 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은 김형일 형제입니다. 지금은 서울중앙교회에서 의왕교구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이제 수요 말씀 섰는데요. 하여튼 많이 긴장도 되고 떨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아마 은혜가 될 거고, 기도를 덜 해주시면 아마 은혜를 적게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도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올 때에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을 꼭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꼭 얻어먹어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시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더 많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나 노력만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더 우리의 심령에 교훈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올 때는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저를 교훈하고 또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마음 기억하시겠죠? 하나는 기대하는 마음, 또 하나는 기도하는 마음. 그러면 찬양하기 전부터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부터 같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찬송하고 있을 때 아무리 반가운 사람이 오더라도 그냥 눈웃음만 또는 목례만 하시고 입은 열지 마시고 정말 더 기대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말씀에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항상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몸된 교회 안에 지체 삼아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항상 양육시켜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지역에 이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약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 항상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시는 일마다 주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모든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한 주간에도 여러 지역과 여러 곳에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입술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5월 27일부터 저희 서울중앙교회 대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번에도 예비된 모든 영혼들이 말씀 앞으로 나와서 구원받는 귀한 역사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이요한 목사님 더욱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더욱 순종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행편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께서 형편에 합당한 은혜로 함께하셔서 다음 시간에는 모두가 다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이번 한 주간 여러 지역에서 또 우리 서울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또 알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이호한 목사님께서는 인천교회 대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용철 목사님께서는 김해교회 대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세일 목사님께서는 괌교회 선교여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광열 목사님께서는 사당교회 교구 구역 집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충기 목사님께서는 수지교회 낮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박정혜 목사님은 또 서울대 집회를, 그리고 박종천 전도사님은 한양대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잊지 마시고요.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은 평강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을 주제로 해서 성경에서 평강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상고해보고, 그리고 이 평강을 더 강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하고 조금 앞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하고 두 말씀을 가지고 같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러지 못한지를 항상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그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자, 이것을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 육신은 편한데 내 심령에, 내 마음과 영혼에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내 육신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넘친다면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환경이나 조건이 주어지는 것이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좋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다 할지라도 평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적인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비록 좋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심령에 평강이 넘치는 일들이 충분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느 편에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평강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강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항상 점검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요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 평강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여러 곳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살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 기드온은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거라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안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거기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살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여호와 살룸, 살룸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 중에도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사야 9장 6절에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평강의 왕,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 중 첫 번째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계속 인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19절, 21절, 26절에 세 번이나 연속해서 나타나셨는데 거기에 나타나실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대부분이 서신서로 되어 있습니다. 서신서의 서두에 문안 인사를 할 때 너희에게 평강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평강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그리고 성경 노래 중에 노래 아가스 아시죠? 아가스. 아가스의 두 주인공 솔로몬과 술람입니다. 자, 솔로몬은 평강의 남성 명사입니다. 그리고 술람이는 평강의 여성 명사입니다. 다 평강과 관련된 이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평강과 관련된 말씀들이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한 구절씩 좀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6장을 같이 찾겠습니다. 민수기 6장 페이지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쯤 됩니다. 민수기 6장 26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이스라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을 향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페이지 336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똑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그러니까 항상이죠.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평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 그것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평강이 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됩니다. 이 평강이 깨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삶입니다. 이 평강을 가득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풍요롭고 그리고 권세를 가진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평강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또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이 평강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생대에 대상을 받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이 잘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꽉 끼어 있습니다. 바람은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바다에는 성난 파도가 바위를 향해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의 위쪽에 보면 바위 틈에 작은 새집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집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미새가 있고 새끼새가 있습니다. 자, 새끼새가 그 어미 품에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새끼새는 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림 제목이 평안입니다. 그 그림이 그 사생대에서 대상을 받았는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상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몰려오고 비바람이 치고 또 성난 파도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자, 어미새 품에 있는 새끼새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어떤 파도나 그 어떤 환난이나 어떤 수고나 고생이나 모든 것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고 주님 주시는 그 평강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또 안전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그림을 생각하면서 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평강 가운데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평강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생이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무엇인가에, 어딘가에 미쳐서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우리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행복과 만족은 커녕 우리는 그 속에서 온갖 삶의 무게와 또 죄의 무게로 인해서 육신과 영혼이 지치고 힘들고 정말 아무 소망 없이 그리고 헛되이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소망 없이 아무런 평강 없이 의미 없이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 평강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죄짐을 벗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그 평안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 속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평강을 내가 계속 지키고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 욕심이 들어오고 또 죄가 들어오고 또 우리의 세상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우리는 그 평강을 조금씩 도적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계속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에게 도적질당해서 평강이 빼앗겨서 지금은 내 마음이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그런 메마른 상태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혹여 우리가 평강을 빼앗긴 상태에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그 평강을 되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느껴야 됩니다. 이 평강이 있고 없고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있고 없고에 달린 것과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강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있는 이 평강을 빼앗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마귀가 던져주는 그런 여러 가지 미끼에 우리가 걸려서 평강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평강을 지킬 수 있느냐?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페이지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 이 두 말씀은 오늘 계속 좀 찾아야 되니까요. 여기에다가 줄을 좀 끼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평강을 계속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평강이 주장하는 상태로 또는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이 이 두 구절 속에 있습니다. 자, 먼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게 잘 됩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 우리에게 많은 이렇게 염려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 염려 속에는 근심이나 걱정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예고도 없이 우리에게 불쑥불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를 안 하고 싶어도 염려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이 붙어 있는 한은 이 염려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안 생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걸 하라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어떻게 안 되는 걸 되게 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계속 염려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 그 자체는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안 생길 수가 없고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염려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염려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계속 염려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느냐 하면은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계속 염려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주님께 맡기지 못했거나 맡겼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의심하는 불신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계속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입니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염려로 인해서 예수님이 계속 그 염려를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왜? 계속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계속 염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다는 증거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계속 염려하는 상태에 있는다라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염려하고 있으면 그 염려는 우리의 평강을 계속 갉아먹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근심 걱정하는 이 염려하는 이 마음은 우리 속에 있는 평강을 좀먹는 것과 같고 계속 갉아먹어서 결국은 우리에게 있는 그 평강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것이고 치명적인 신앙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불쑥불쑥 염려하려는 거리를 제공합니다. 근심 걱정하도록 계속 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물게 되면 우리는 그 마귀의 밥에 마귀의 시험에 놀아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물론 이제 방탕함과 술 취함은요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분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방탕하고 술 취하는 것은 가능하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하더라도 금세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말씀은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 생활의 염려는 의식적으로도 물론 들어오지만은 무의식적으로 마귀가 우리 속에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많은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만약에 요동되고 또 거기에 말리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주님이 주신 평강을 계속 도둑질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생활의 염려 중에 가장 많은 것, 가장 큰 염려가 뭐겠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예, 뭐니죠. 디모데 전서 6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자, 9절은 제가 읽고요.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찔렀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갈고리에 깨였다라는 뜻입니다. 근심,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갈고리로 확 깨버린 겁니다. 그 꼼짝달싹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돈을 사랑하는 이것 때문에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는다 그랬죠. 누구한테 미혹받겠습니까? 예, 마귀가 그 돈을 통해서 돈에 관계된 많은 근심 걱정을 던져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버린 거죠. 자기가 완전히 갈고리에 깨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염려가 생겼을 때요, 그때 참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오늘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염려에 우리가 절대 쏟거나 그 염려에게 우리가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좀 조심하고 예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중앙아메리카 과테말라라는, 과테말라에 살았던 인디언들은요, 인디언들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걱정 인형을 만들어줬답니다. 무슨 인형요? 예, 걱정 인형. 예, 걱정 인형이란 게 뭐냐면은 그 천으로 만든 가방이나 나무로 만든 상자에다가 인형을 만들어서 한 6개 정도를 이렇게 넣어준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는 잠들기 전에 항상 걱정 인형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야, 오늘 내가 좋아하는 그 친구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걱정이 돼. 어떻게 인형아?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루 동안에 있었던 걱정을 그 인형한테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머리맡에 딱 두면 엄마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야, 머시가, 네가 오늘 했던 모든 걱정은 이 인형이 다 가져갔단다. 그렇게 이야기해 줬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염려가 생기고 또 걱정과 근심이 생겼을 때 그 걱정과 염려를 어떻게 해소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씀으로 해결해 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가 아니고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염려, 나에게 다가오는 근심, 걱정, 그 어떤 것이라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맡겨버린다라는 것은, 버린다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을 다른 곳으로 던지는 거죠. 나에게 있는 염려를 주님께 던져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염려라는 것은 마음에서 시작해서 생각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이런 비유를 한 번씩 듣잖아요. 날아다니는 새를 내 머리, 날아다니는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불쑥불쑥 생기는 그 염려를 내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염려가 내 마음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둥지를 트는 걸 막지 못하면 나는 염려에 사로잡히고, 염려에 사로잡히면 내 마음의 평강은 완전히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이 염려라는 것이 마음에서 시작해서 생각으로 키우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들어온 염려를 내가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생각하면 이 염려는 더 커지게 돼 있습니다. 눈덩이처럼 더 커져서 내가 그 염려에 사로잡혀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라는 심리학자가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 걱정을 쭉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걱정에 96%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거나 쓸모없는 것이다. 딱 4%만, 단지 4%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96%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봤습니다. 나눠보니까 40%는 현실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랍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랍니다. 그리고 22%는 아주 사소하고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4%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단지 4%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염려에 사로잡혀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내 평강을 빼앗기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기우야, 기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쓸데없는 근심 걱정이다 이런 것이죠. 자, 이 기우가 어떻게 유래됐는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중국 기나라에 그때, 그래서 기가 나온 겁니다. 기나라에 어떤 산에 가요, 너무 걱정에 쌓인 겁니다. 무슨 걱정에 쌓였느냐면은, 아, 저 하늘이 내 머리에 무너지면 나는 어떡하지? 그리고 땅을 보고는 이 땅이 꺼져버리면 나는 어떡하지? 그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이제 점점 밤에는 잠도 못 자고 낮에는 밥도 못 먹고 식음을 전폐한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그 친구를요, 친구가 찾아가지고, 야, 너무 그런 그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생각을 돌이켰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그 사람은 그 하늘이 무너질까봐, 땅이 꺼질까봐 그 걱정 때문에 굶어서 죽었을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근심이나 걱정 때문에, 또는 내가 어떻게 도저히 내 어떤 능력에 박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염려에 쌓여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요즘 현대는 참으로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현대 사회에는 듣도 보도 못한 병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혹시 램프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램프 증후군.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요. 알라딘과 요술 램프에서 온 그 램프 증후군이, 램프를 따서 램프 증후군입니다. 여러분들, 알라딘이 자기가 얻고 싶은 거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요술 램프를 쭉 해서 거기에 있는 거인을 불러내서, 자주자주 불러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것 같지요. 현대사회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괜한 근심 걱정을요 그냥 자주 불러내는 겁니다. 자주 불러내가지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과잉 근심증이라고 그럽니다. 과잉 근심증 또는 불안 증세라고 그러죠. 그걸 램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병에 걸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계속 염려 속에 있으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그런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염려가 들어왔을 때,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 들어왔을 때 딱 잘라야 돼요. 어떻게 잘라야 되겠습니까? 96%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하는 근심, 걱정,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또는 이미 지나간 것, 사소한 것, 별것 아닌 것, 그런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야 하고 거기서부터 생각을 키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되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염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맡겨버려야 되는 거죠. 주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스스로 자꾸 그 염려 속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평강이 깨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은 이제 알았죠? 어떻게 하라고요? 아, 이 딱 염려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는 괜한 걱정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하고 딱 막아야 됩니다. 더 이상 그걸 묵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염려를 묵상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더 이상 묵상하지 말고요. 그리고 내가 꼭 해야 되는, 이루어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빌립보서 4장으로 가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래서 두 번째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가 필요 없는 불필요한 어떤 염려로 인해서 우리가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빨리 떨쳐버려야 되는데 내가 괜히 그걸 생각으로 키워가지고 더 이상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어떤 염려를 또 염려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고 걱정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왜 기도와 간구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어떤 염려가 생기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두 번 하고 잘 안 되니까 포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구라는 말씀이 나온 겁니다. 간구라는 것은 한두 번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기하지 말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어떤 문제가 탁 생기면 처음에는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되면 이제는 그 문제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나는 그 문제에 쌓여가지고 그 문제 속에 들어가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양이 큽니까? 500원짜리 동전이 큽니까? 그 너무 어이없는 질문입니까? 예, 당연히 태양이 크지요. 태양을 주님에 비유하고 500원짜리 동전을 내가 지금 끙끙대고 있는 그 문제라고 생각합시다.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500원짜리 동전과 비교도 되지 않는 그 엄청난 태양을 두고도요, 주님을 두고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500원짜리의 그 문제에 계속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요, 이 500원짜리 동전을 눈앞에다가 딱 갖다 대보니까 그런 거예요. 눈앞에다 딱 갖다 대버리고 자기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자기 문제를 너무 가까이에서만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500원짜리를요 내 눈앞에서 좀 멀리 좀 떨어뜨리세요. 이게 안 떨어지면 내가 물러가세요. 그래서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처럼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로부터 와야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에서 떨어졌어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처음에 자기가 뭔가를 들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애쓰다가요,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울면서 부모님을 보잖아요. 엄마를 쳐다보고 아빠를 쳐다보잖아요. 별 말을 안 해도요, 네, 막 하고 울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가 불안해하고 낙망하고 두려워하고 그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편 42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42편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편 42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내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고 왜 낙망하고 있고 왜 불안해하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이전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같은 모든 것을 채우려 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것이 어떤 큰 어려움이고 어떤 큰 염려고 걱정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해결하지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두 번 기도했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간구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3년 6개월이나 비가 안 왔죠. 3년 6개월이나 비 오지 않는 그 땅에 다시 비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갈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요,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종한테, 야, 가봐라, 비 오는지 한번 봐라. 안 오는데요, 아무 없습니다. 두 번 하고 또 가라. 뭔 흔적이 있느냐, 무슨 조짐이 있느냐, 없는데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했는데도 아무런 조짐이 없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 안 되나 보다, 포기하자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기도했습니다. 일곱 번째 딱 기도했는데 종이 저 지중해 쪽으로 보니까요, 이게 뭔 줄 아시죠? 이 손만한 구름이요, 하나 딱 있는 겁니다. 그걸 보자마자, 아, 기도 응답이 됐구나, 이제 비가 오겠구나 하고 그것을 믿고요, 아합에게 비가 쏟아진다고 이야기하고, 정말 그런 믿음을, 확신을 가졌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한두 번 하다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꼭 들어주실 것이 확실하고 또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구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냥 한두 번 기도해서 다 들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꼭 간구하게 만드시는 것일까요? 시편 145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45편 시편 145편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구하게 하시느냐? 먼저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서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하다가 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내가 그것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것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한두 번 기도해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일러 가라사대, 한 과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자기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래서 나중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과부가 계속 찾아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귀찮아서라도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죠.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 다음이 또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어떤 믿음 말입니까? 그 과부가 가진 그 믿음 말입니다. 그 과부와 같은 그 믿음을 주님도 보고 싶은데, 근데 우리 중에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으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간구하시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정말 내가 맡긴 것에 대해서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졌는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또가니는 눈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시면 도가니는 눈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요. 여호와는 마음을 누구의 마음을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구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강구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깨비 방망이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오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인격적인 관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간구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한두 번 기도해서 안 된다고 해서 아,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간구한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이게 선인지 저게 더 선한 것인지 우리가 확신이 없을 때는 내가 바라는 결과를 원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라는 결과하고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그게 훨씬 더 선한 것이고 나에게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기도만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기도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아,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 그 결과를 내가 기대하고 바래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더 확실하고 더 선하고 나에게 더 필요한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간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것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염려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딱 맡겨버린 것은 내가 다시 찾아오도 안 되고요. 쓰레기통에 버린 거 자꾸 찾아러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린 것은 더 이상 찾지 마세요. 사무엘상 1장 18절에 한나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랬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 있기를 원한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랬거든요. 자, 그 기도는 무슨 기도였습니까? 아들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그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요. 이제는 맡기고 나서는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수색이라는 게 뭡니까? 근심하는 얼굴빛이죠. 그 빛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는 그것 때문에 염려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3장으로 돌아갑니다. 4장으로. 빌립보서 4장.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게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제 세 번째 방법은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삶은 우리가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고 염려로부터 우리를 막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무기입니다. 감사하는 삶은 참으로 위대한 삶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위력을 가진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 가운데 있을 때도 감사해야 되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감사해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삶 속에 있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범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 내가 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일도 모든 일 범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범사에 내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감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감사가 우리 속에 평강을 다시 찾아줄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삶에 더욱 익숙해져 가야 됩니다. 감사하지 못해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 아십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만약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고 지나가 버린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시편 136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36편 시편 136편 16절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들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백성들도 얼마나 힘든 일이었고 정말 괴로운 여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했으니까요. 감사하시면 돼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랬습니다. 차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요, 이거 하늘과 땅 차이보다도 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예,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하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한 비천한 삶이라는 게 얼마나 비참할 수 있는지 겪어본 사람들은 또 아실 겁니다. 내 주변에서 내가 하루아침에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천한데도 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수 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예. 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모든 것 속에 내가 원하는 것, 원치 않는 것, 내가 당하기 싫은 일, 안 좋은 일, 모든 것 다 들어갑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합력이란 게 뭡니까? 서로 어우러져서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한 것을 만들어 가시고 가장 선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50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50편 시편 50편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예,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서글픈 일이지만은 이 시대는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있는 것처럼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만약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그 과일이 감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항상 감사드려야 된다고. 예, 감사드리세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이라고 하니까요. 예,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 속에 정말 깊은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범사에 또 말이나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요, 그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평강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혹시 내가 평강을 빼앗긴 사람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면 그 평강은 금세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평강이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라원을 쓴 존 밀턴은요, 나중에 후에 실명을 하게 됩니다. 육신의 눈을 잃게 되죠. 그때서야 그는 하나님께 진정 감사를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제서 영혼의 눈이 띄어진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쓴 불후의 명작이 바로 신라곤입니다. 예,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도무지 이거는 원치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주 필요하고 이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나에게 이룰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이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평강의 복을 더 주실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시편 29편 1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는 평강의 복을 주실지어다 그랬습니다. 평강의 복을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을 빼앗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시 빼앗겼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평강을 계속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강을 더 이렇게 강화시켜주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26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26장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예, 주께서 심지가, 심지라는 것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자, 견고하다는 것은 튼튼하다라는 거죠. 마음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 영어 성경에 보면 퍼펙트 피스라고 합니다. 완전한 평강입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우리의 평강을, 우리 속에 있는 이 평강을 더 넘치도록 하고 더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심지,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평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잠언 4장 23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잠언 4장 23절. 예? 아무 잘 생각 안 나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무릇 지킬 만한 것, 지켜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건강도 지켜야 되죠. 생명도 지켜야 되죠. 여러분들 또 가족들도 지켜야 되고 여러분들 혹시 현금이나 뭐 보석 가지고 있으면 지켜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 또 약속도 지켜야 되고 법규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고요? 누구 마음요? 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요.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내 삶의 결과, 내 우리의 신앙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내 육신의 눈으로 볼 것이냐 영적인 눈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사람을 상대할 것이냐 하나님을 상대할 것이냐에 따라 내 모든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모든 것을 선택하는 그것이 바로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내 마음이 부정적으로, 내 마음이 육신적이고 내 마음이 사람을 상대하는 쪽으로 있다면요, 나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어려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도 나에게는 유익이 못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쪽으로 바라본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사람들은 그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우리에게는 큰 신앙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도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아십니다.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그랬습니다. 나에게 어떤 찢기가 있는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찢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어떤 때는 연단과 단련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찢기를 부지런히 털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할 때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었는데요. 구원받고 한 4년 정도 지나서였습니다. 12월에 들어갔는데 12월 말쯤 되니까 신입사원 한영회 겸 막년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직원들하고 쭉 이렇게 모여서 이제 1차 밥 먹으러 갔습니다. 1차는 대부분 고기 구워 먹고 밥 먹잖아요. 그래서 1차만 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신입사원 한영회라고 억지로 이제 끌고 갔는데 노래방으로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고는 처음으로 이제 노래방으로 그때 가봤는데요. 가시방석이 따로 없더라고요. 앉아있는데 얼마나 불편한지요. 사람들은 나머지 직원들은 막 신나가지고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는데 저는 이 박수는 치고 있는데 이게 막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이게 빨리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또 도망은 갈 수가 없고 그러고 있는데 드디어 부장님이요. 김영일 씨 노래 한 곡 하세요. 그러는 겁니다. 사실 제가 노래를 잘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한 4, 5년 되니까 유행가를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노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사실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조금씩 이거 아는 거 있다 하지만 완곡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저는 노래를 못합니다. 부를 수 있는 노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불러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아는 노래는 찬송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장님 얼굴이요 안색이 탁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부르지 마 딱 하고 이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걸 예상하고 들어갔죠. 뭐 내가 들어갈 때 이미 다 예상을 했으니까요. 예, 그리고 마음의 각오를 하고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부장님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김영일 씨 잠깐 보자 그러는 겁니다. 아이고 깨졌구나 하고 이제 가는데 그 부장님이 이제 천주교를 다니시는 분인데 막 갑자기 앉혀놓고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그러고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온 거 아니냐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그래서 이웃이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해야지.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결제를 올리는데요. 결제판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딱 던져버리면서 다시 해와 이러면서 그때부터 온갖 수모와 온갖 은행과 뭐 하여튼 악한 말을 다 쓰는 겁니다. 직장에서 쓸 수 있는 말. 오늘날 같으면 좀 갑질한다고 이렇게 좀 신고를 해도 됐을 건데 그때는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있었습니다. 1년 동안을 그러더라고요. 1년 동안을. 1년 동안을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제 마음에 문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욕을 하고 막 안 좋은 말을 하면 내가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직원들이, 동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김영일 씨는 기분 안 나쁘냐 그러더라고요. 기분 안 나쁘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뭐가 기분 나쁘냐. 오히려 저 부장이 불쌍하다고. 그러니까 자기들 같았으면 벌써 직장 그만뒀다라는 거예요. 아, 왜 그만두냐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요, 직장 딱 들어가기 전에 마음의 각오를 하기를, 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정말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나타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싫어할 것인데, 그래, 내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나에게 오는 그 어떤 핍박과 어떤 손해도 내가 감수해야 되겠다. 그걸 딱 마음에 각오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괴롭히는데도 진짜 한 번도 기분이 안 나쁘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내 마음의 평강이 한 번도 안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은행 다니, 그때 이제 은행인데요. 은행 다니는 분들은 잘 살잖아요. 뭐 먹는데 크게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이 부장님이 결핵병에 걸려버린 겁니다. 결핵에 걸려가지고 1년 동안을 딱 휴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좀 편하게 살았습니다. 1년 동안 편하게 살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복직을 한 부장님은 딴 사람이 된 겁니다. 얼마나 잘해주는지요? 그렇게 잘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잘해주지 않는데. 아니,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중요한 일은 저한테 다 주고요. 그리고 막 식사자리, 뭐 회식자리 가면 막 자기가 방패막이를 다 해주는 겁니다. 내가 먹어야 될 술도 자기가 다 마셔주고요. 아, 이 사람은 독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술 안 먹는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아, 이분이 1년 동안 많은 걸 생각했나 보다. 나를 괴롭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혀서 하나님께 벌 받았나 보다. 자기가 생각했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는 그분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그 1년을 통해서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힘든 과정이었는데 저는 사실 안 힘들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제가 이제 쭉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저렇게 까다로운 상사를 두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있는 그 찍기, 나에게 있는 정말 더러운 것, 그것을 벗기려고 저 사람을 교관으로 이용했구나, 활용했구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충분하게 받았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저는 아무런 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시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다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충분하게 받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수입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그 까다로운 상사 때문에 하여튼 그래도 그리스도인데 깨지면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안 깨져 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도 막 진짜 교제 없는 날은 새벽 한두 시까지도 계속 어떻게 하든지 그 업무와 관련돼서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그래서 제가요 한 2, 3년 됐는데 완전히 고참 사원이 된 것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에서 모든 것은 하여튼 회사 내에서요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김영일 씨한테 가서 물어봐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게 또 감사한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신입사원이잖아요. 우수직원 해외 연수를 보내는데 항상 원래 과장하고 차장급에서 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장이요 무조건 저를 보내라는 겁니다. 저 사장한테 이거 할 줄도 몰랐고요. 이거 뭐 준 적도 없는데, 어이 사장이요 무조건 김영일을 보내라 그러니까 직장에 회사에서 난리 나버린 겁니다. 막 이사고 뭐 부장이고 뭐 다른 사람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다 과장 차장급 보냈는데 이제 신입사원을 보내면 어떡하느냐. 그런데 사장이 막무가내입니다. 막무가내로 무조건 김영일 보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원래 한 명 보내는데요. 사장이 그래서 물려서 가지고 그래 그러면 차장도 한 명 더 보내자 해가지고 그래서 둘이 갔다 왔습니다. 미국에 11박 12일.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랜드 캐년도 갔다 오고요. 나야가라 폭포도 한번 갔다 오고. 참 그런 걸 보면서 부수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고 있으면 나에게 그 어떤 어려움과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종살이를 하고 또 옥에 갇혔을 때 요셉은 평강을 틀림없이 누렸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반드시 누렸을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평강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도요 그들은 평강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철장에 들어갔어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도 평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저희 같이 부를 찬송이 470장인데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하는 그 찬송가가요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자기 딸 넷을 잃고 나서요 시로 쓴 겁니다.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딸 넷을 하루아침에 잃은 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고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그때도 있죠. 그러나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 평안해 예,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평안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디엘 무디가 그 스페포드를 병원에 신방 갔다 그러잖아요. 자기 부인은 구사일생으로 살았는데 그 병원에 있는데 거기 가서 위로를 하러 갔다가 위로를 받고 왔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하는 말, 그 디엘 목사에게 했던 말이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내 영혼 평안합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이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을 것이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주시는 이 평안을 모두가 다 끝까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배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더욱더 새겨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5월 27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이번에 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70장입니다.